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24절이 아니고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3문에서 45문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43문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개인적인 위기와 유혹의 때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또한 그 이전에도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고뇌와 고통, 공포를 감당하심으로써 나를 지옥의 고뇌와 고통에서 구원하셨음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45문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첫째로 그의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셔서 그가 자신의 죽음으로서 우리를 위해 얻으신 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또한 그의 능력을 힘입어 지금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분명한 보증이 됩니다. 8세기 이후 서양에서 사용되어져 오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라는 이 두 어기 중간에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하는 말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 이 사도 신경에는 있지 않지만 영어로 기록된 데 보면 음부에 내려가셨다 하는 그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AD 약 39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라틴어 사도 신조와 또 다른 언어로 된 이 사도 신조에도 역시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AD 397년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한 사도신경이나 또 어거스틴이 사용했던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라는 말이 없고 어거스틴이 요리 문답자들에게 행한 설교에도 역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세기경의 어떤 문구를 보면 어떤 사도신경을 보면 음부에 내려가셨다 하는 말이 있고 또 어떤 사도신경을 보면 이 말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이 말이 이전에는 없다가 이 사세기경에 끼어들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라는 이 말이 빠져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이 문구가 사세기경에 추가로 삽입되었다라는 견해를 따르기 때문에 음부에 내려가셨다가라는 이 문구는 사도신경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가라는 이 문구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이 구절은 특별히 중세 사람들이 믿었던 연옥설과 관계가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연옥에 가 있다가 연옥에서 순전하게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서 다시 천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천주교 혹은 중세 사람들이 믿었던 연옥설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해석은 상당히 분분합니다. 가톨릭 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 것으로 생각하지만 개혁주의자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옳은가? 오늘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천주교에 의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연옥 이외에 지옥의 가장자리 맨 가에 두 자리가 있는데 그 하나는 영세를 받지 못하고 죽은 영아들이 있는 흔히 그것을 가리켜서 소위 유아림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아들이 가 있는 영세 받지 못하고 일찍 죽임을 당한 영아들이 가 있는 이 유아림보가 있고 또 하나는 구약시대의 신자들이 죽어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의 계시와 적용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선조림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완전한 구속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구약시대 성도들이 잠시 가 있는 그곳을 가리켜서 선조림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둘 중에 이 선조림보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내려가신 음부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선조림보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죽어서 영혼과 몸이 분리되신 이후에 몸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있었지만 그 영으로는 선조림보에 가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모든 공로를 구약 성도들에게 다 적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가셨다. 낙원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로마 천주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약시대 성도들도 죽고 난 다음에 곧바로 낙원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32절에는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16편에서 특별히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도 시편 73편에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구약시대 성도들도 신약시대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죽은 다음에 곧바로 낙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열려졌던 것이 아니었고 이미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에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실 때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성취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선조림보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물 한 방울에 혀에 물 한 방울이 떨어뜨려지는 이런 은혜도 거부되는 그런 지옥으로 들어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성도들이 잠시 가 있었던 그 장소 선조림보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 음부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완전히 성경을 오해한 것이지요. 루터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 영으로 음부에 내려가신 일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을 하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음부로 들어가셨던 것이 아니었고 사탄과 흑암의 세력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나타내사 완성하시고 너희들은 이제 죽은 자다 라는 그 유죄를 명백하게 선고하기 위해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이 해석 역시도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건전한 신학자들은 음부라는 말을 죽음의 상태로 이해합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보다 음부를 죽음의 상태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간혹 일정한 장소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은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음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일정한 장소로서의 음부에 들어가서 실제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런 루트파의 해석은 역시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영으로 전파하셨다라는 이 말은 복음을 전파해서 적극적으로 구원 얻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승리를 선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공에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소천하신 그 아처 토레이 아니 저 대천덕 신부 아시죠? 대천덕 신부 토레이 신부님 그분이 바로 앵글리칸 처치 그 영국 성공회 소속에 속한 분인데 영국 성공회 신학자들의 해석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공회에서는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들이 있는 곳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낙원이죠. 낙원.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주님께서 언급하신 이 낙원에 그리스도의 영이 가서 복음을 성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선포하셨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도 실제로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 이야기하는 구절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고 사실 이미 낙원에 가 있는 사람한테 뭐 복음을 더 자세하게 선포할 필요가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들의 주장도 합당한 주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혁파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가? 칼빈은 음부로 내려가사라는 이 구절을 비유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개혁파 신학자들도 이 칼빈의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실제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극심한 영혼의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통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심으로 그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나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음부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요 외침이요 기도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4문답에서도 이런 전통을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왜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개인적인 위기와 유혹의 때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이전에도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고뇌와 고통, 공포를 감당하심으로써 나를 지옥의 고뇌와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실제로 지옥에 가셨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참으로 지옥의 고통, 지옥의 고뇌와 고통으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사도신경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구절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3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리고 4장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3장 1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4장 6절에서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복음은 분명히 산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회개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구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음부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런 말의 실제적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두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함께 언급되어 있는 그 두 문맥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신 방향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진행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장사진행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는 이 과정은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승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승귀, 승천하시고 종기케 되셨다라는 말로 승귀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여기 오해를 불러다 주는 이 말은 가서라는 말이에요. 가서. 개역 성경에는 영들에게 가서라는 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갔다라고 말하니까 실제로 음부에 그냥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갔다라는 이 말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승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높아지심을 의미합니다. 높아지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자체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는 완전한 패배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가져다 주는 쇼킹한 뉴스가 이제 우리는 완전히 절단났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6절에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을 가리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고 죽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죽은 자들은 육으로는 우리처럼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말은 실제로 이미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그런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말로 보아서는 안 되고 주님이 가장 확실한 우주적인 승리를 위해서 가장 깊은 환란인 음부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점령하신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고백을 비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문자적으로 실제로 음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르는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해석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다 참 중요한 사건이고 의미 있는 그런 사건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직전까지 이루어 놓으셨던 모든 구속사역들은 다 허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고 그리스도의 신성 또한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신이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그런 존재이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과 관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두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활절날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쉬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다라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들이 찾아갔던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었다 이런 주장, 또 주님은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절하셨다.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혹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주장은 로마인들이나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치웠다 하는 주장입니다. 과연 이들의 주장이 타당한 주장인지 하나하나 우리가 논박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그 작년에 존 스토트가 쓴 기독교 기본진리라는 책을 우리가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의미에서 한번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인들이 찾아갔던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아침에 상당히 어두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 미명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여인들이 출발하기 전에는 아직 껌껌했습니다. 새벽 4시에 나와보시면 껌껌하지요? 껌껌했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도착할 때는 환했습니다. 왜 화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는 돌이 굴러져서 옆으로 넘어가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깜깜했다고 하면 그것을 볼 수가 없었지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되는 것을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여러 여인이 함께 봤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함께 봤고 함께 찾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아닌 다른 무덤에 찾아갔다라는 이런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주장은 예수님이 기절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절했다.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을 가리켜서 부활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창이 찔렸고 예수님께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확인했고 죽음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사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고 해도 차가운 바위에 누워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히 탈진하셨을 것이고 그 연약한 몸으로 그 무거운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보초들을 제압하고 무덤에서 나왔다라는 이런 말들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몸을 해가지고 손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박히고 피와 물을 다 쏟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는 주장인데 이거는 뭐 두말할 여유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하면 그들이 목숨을 떼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했겠습니까? 미친 사람 아니고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뻔히 한 그 거짓을 생명을 바쳐서 증거했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뭡니까? 로마 군대와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버리고 났다는 것입니다. 훔쳐가버리고 훔쳐갔는데 훔쳐간 줄도 모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떤 모의를 했는가 하면 혹시 우리가 이 예수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무덤에 와가지고 시신을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 사실을 믿고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치 않겠는가. 그러니 우리가 이 무덤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모의를 했던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읽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런 증거를 했을 때 만약 로마 당국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와서 너 주장들은 완전히 엉터리다. 여기 봐라. 예수님의 시신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분명히 그 증거를 들이댔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유대 당국자들, 로마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난 사실을 모르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역시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를 사실은 성경 자체가 증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음서 기자들의 부활에 대한 다양한 증언입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서를 읽어보고 뭐 마태복음에는 이랬다가 누가복음은 저랬다가 요한복음에는 또 요랬다가 도대체 뭐 종잡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가 이런 주장들을 하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서 기자들이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책을 쓰기로 합의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다소만 읽어보면 좀 안 맞는 그런 내용들, 자유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서들, 이런 것들을 그들이 남겨놓았겠습니까? 입을 딱 맞춰가지고 그냥 비슷하게 그냥 적었을 것입니다. 근데 복음서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상호간에 일치하는 부분들도 있고 서로 보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바로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자신들이 본 바를 그대로 증언한 그런 증거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딱 모아보면 모순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에 수의가 남아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 공부했지요? 여러분들 다 공부했을 것입니다. 무덤에 딱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는데 뭐는 남아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천이 남아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마포를 어디 정도 싸는가 하면 요 어깨선 정도까지 쌉니다. 목은 싸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얼굴도 내어놓습니다. 머리만 쌉니다.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을 때 말을 했던 거죠. 만약에 다 싸고 있었다면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세마포를 싸고 천을 쌌는데 들어가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만약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하면 세마포도 어때요? 안 남아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세마포가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었으면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어야 됩니까? 세마포가 다 풀려있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에서 나오는 것처럼 죽은 지 사흘이나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어 냄새 날 때 주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느라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나왔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꽁꽁 메워놓았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려면 이 세마포 자체가 다 풀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세마포는 그대로 감겨 있는데 시신만 쏙 빠져나가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비디오로 찍었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있다가 순식간에 시신은 싹 사라져버리고 세마포가 있다가 그 순간 푹 쏙 내려앉는 아마 그런 모습으로 비디오에 촬영이 됐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참고해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 그리고 베드로와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 도마를 비롯해서 열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정신병자 취급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반수나 살아남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너희들 거짓말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했던 사람이 살아남아 있었는데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 명이나 살아남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교리였다고 하면 그들이 목숨까지 내어놓고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을 것이요. 그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도 없었거니와 그런 수준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참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근거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가만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승천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5문답에서 세 가지로 그 유익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의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셔서 그가 자신의 죽음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얻으신 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객관적으로 증가하는 그 증거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면 부활하셨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가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신자들은 더 이상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을 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의에 참여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천국은 의로운 자가 갈 수 있는데 의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자격이 바로 의인데 바로 이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었고 또 죽음을 몸에 지고 다니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아울러서 그리스도가 죽어서 부활한 것처럼 죽은 우리, 소망 없는 우리가 영육간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하게 되었음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은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의 죽으신 죽음을 함께 죽는 신자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로마서 6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존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사신 부활의 생명을 우리 신자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고 나사로의 부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활은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영생하는 그런 존재로 사신 것이고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부활하긴 했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신자는 그리스도가 가졌던 부활체 그 생명을 우리들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그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사는 그 일이 가능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들이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암송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산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신자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죠. 이제는 육신의 목숨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생명, 새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새 생명의 근본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는 말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허리를 굽혀 순종하는 이런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고 신자는 바로 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유익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분명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영생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몸을 가지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몸을 가지고 다시 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체로 다시 살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 첫 번째 부활은 중생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진 것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육신적인 몸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동참을 했습니다. 중생한 것 자체가 육신의 부활을 보증하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의 육신도 이 땅에서 일으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될 것이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흰 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결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부단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는 그 성결한 삶, 그 삶을 살게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가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시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였으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던 것은 참으로 그가 당했던 죽음은 그저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정도의 죽음이 아니었고 지옥의 고뇌와 고통과 이 모든 극한의 고뇌와 갈등들을 경험하시는 그런 죽음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지옥의 모든 고통과 고뇌로부터 구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가셨다가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과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통과 고난이었으며 왜 주님께서 그와 같은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기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저희로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부활의 새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요 이러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신자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으로 드러나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로 바로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그저 어떤 삶을 보내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성결케 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서 드러나야 될 분명한 증거들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존한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아 누렸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보존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지상 가운데서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